자, 우리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로 17절 말씀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오늘은 영적 전쟁과 관련된 무기, 영적 전쟁 관련해서 네 번째 무기를 다루는 시간입니다. 영적 전쟁 장비 4, 믿음의 방패, 이렇게 설교 제목을 정했습니다. 자, 이 말씀 들어가기 전에 다시 기본적인 전제를 강조하자면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특별한 존재예요. 특별하게 지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는 것은 영혼 가운데서 동반자로, 그것도 다스림의 통치의 동반자로 섭리해 두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동안에 선택, 결정, 감당해야 되는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는 것을 절제하신다. 절대 주권적인 하나님께서 주님의 그대한 구속의 역사, 구원의 역사, 그 틀을 변경하시지는 않지만 우리의 개인의 어떤 의지나 결정에 따라서 그 거대한 구원의 역사의 틀 자체를 바꾸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영역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개인이 선택하고 결정하고 감당하는 영역에 대한 개입은 하나님께서 절제하신다. 어떤 경우에는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하나님 절대 움직이지 않으신다. 지금 우리는 영적 전쟁과 관련된 사실을 다루고 있는데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이 취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 전쟁 무기를 붙잡고 사용하고 관리하고 그리고 전쟁 상황 가운데서 이것을 자유자재로 운용하는 거예요. 누가 주체라고요? 우리가, 내가, 나 자신이 걸쳐야 합니다. 이 시간에 네 번째 영적 전쟁 장비에 대해서 다룰 것인데 믿음의 방패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세 개의 전쟁 무기를 다루었는데 앞에 장비와 다른 것이 허리띠, 호신경, 신발은 허리 그리고 가슴, 발 쪽에 착용해서 어찌 보면 고정된 그림이에요. 그러나 반면에 오늘 시간부터 다음 시간에 다룰 세 가지는 방패, 투구, 검인데 이것은 실제 전투 현장에 투입되었을 때 착용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16절 보겠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여기 나와 있는 방패라는 단어는 door shaped, 문짝처럼 생긴 그런 뜻이에요. 헬라어가. 드레오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문짝처럼 생긴, 문짝 모양의 그런 헬라어입니다. 자, 이 방패는 두 가지 특징을 가지는데 큽니다. 군인의 몸 전체를 덮을 정도로 커요. 키가 1m 20cm 정도로 키가 큽니다. 그 뒤에서 몸을 숨기면 완전히 그 사람의 안 보일 정도로 커요. 로마 군인들이 사용하는 방패는. 그래서 믿음이라는 이 방패는 그 사람 전체를 덮어 보호할 수 있다. 개인의 삶의 어떤 영역, 어떤 시즌에도 넉넉히 커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믿음이라는 방패이다. 두 번째. 이 방패는 두레오스는요, 로마 군인이 사용했던 이것은 금속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금속 개념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여러 겹으로 된 동물 가죽, 보통은 여섯 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가볍습니다. 특수한 방식으로 이 동물 가죽을 한 장 한 장 한 겹 한 겹 무두질 해서 특수하게 엮습니다. 중간에 어떤 뭐 악교풀 같은 게 사용되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한 겹 한 겹 이루어져서 하나가 되었을 때 강철 같은 내구성을 지닌다고 그래요. 동물 가죽 한 장도 말린 상태에서는 상당히 질기거든요. 그래서 여섯 장 포개어가지고 하나의 단위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속보다 훨씬 가볍습니다. 그런데 정말 강하면서 뛰어난 내구성을 지닌 방패로 완성되어져요. 변질이 되거나 변형되지 않고 오래 간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믿음이 제대로 관리되고 사용되어지면은 아주 많은 다양한 환경 가운데서도 이겨내는 내구성이 있어요. 우리 믿음이라는 게. 인생에서 별의별 어떤 환경, 문제, 도전에 직면합니다. 근데 이것을 다 이겨내요. 제가 이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이것은 라트비아에 있을 때도 설교를 자주 했고 한국에서도 또 이곳에서도 영적 전쟁과 관련된 무기는 자주 설교하고 가르친 편인데 이번 시리즈 준비하면서 또 다시 어찌 보면은 밥을 새로 짓듯이 이렇게 자료를 점검하고 하면서 저에게 다가온 것이 또 있었어요. 아 그렇구나. 아, 정말 그렇구나. 우리의 믿음은 엄청 중요합니다. 방패 역할을 해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항이 뭐냐면은 방패 본체 주요 부분의 재료가 동물 가죽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재료가요. 관리하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강철처럼 강한 내구성을 가지고 있지만 관리하지 않은 채 이 방패를 장시간 방치하면 딱딱해지는 파손 가능성이 있어요. 참 재밌잖아요. 와, 어떻게 우리 신앙생활에 아, 이런 측면과 맞아떨어지는지 왜 사도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영적 전쟁과 관련된 것을 주님께로부터 계시받을 때 로마 군사가 가지고 있는 장비에 착안을 했을까? 하나하나 연구해 가면서 제 개인적으로 놀라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전쟁 무기로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데 제가 옛날에 군대 생활할 때 총기 검사라는 것을 했거든요. 총검사. 자기에게 주어진 총이 있어요. 근데 총이 최상의 상태로 보존되어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검사한단 말이에요. 매일은 아니지만 분기별로 이렇게 검사를 해요. 전투에 투입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 총알이 안 나가면 어떻게 해요? 격발을 했는데 총이 안 나가면 그러면 문제가 있죠. 그래서 총알이 들어가는 그 부분을 장착하는 그 부분을 약실이라고 그래요. 탄약을 장전하는 약실. 그리고 총알이 나가는 이거 총신을 따라서 총알이 통과하는 부분에 사격 연습을 하거나 보면은 안에 매연이나 어떤 더러운 것으로 이렇게 꽉 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질대라고 하는 군에 갔다 온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금속으로 된 긴 그리고 아주 얇은 봉이 있어요. 거기다 끝에 흥급을 묻혀가지고 그 안에 넣어서 안에 청소를 하죠. 그러면 시커먼 게 이제 묻어 나오는데 반짝반짝 할 정도로. 그래서 햇볕에 비춰봤을 때 안에 반짝반짝 해야 검사에 통과하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로마 군인의 일정 가운데 매일 아침, 그때는 총이 없었으니까 무슨 작업을 하는가 하면은 방패에 기름을 바르는 작업을 합니다. 아까 그랬죠? 방패는 여섯 겹으로 된 동물 가죽으로 만들어졌다고요. 방패를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 전 조각에 작은 기름병에 담긴 그 기름을 듬뿍 묻혀놓고 그것을 계속 표면을 문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드럽게 표면이 유연하게 만들어진 상태에서 제 기능을 감당할 수 있다고 그래요. 이런 작업을 해놓지 않으면 몇 달이 지나면은 이 방패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딱딱해져서 부러진다는 거죠. 재밌죠? 믿음이라는 이 방패는, 우리가 가진 믿음이라는 방패는 성령의 기름으로 자주 그에 매일 작업을 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의 접촉이 없는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희한하게도 딱딱해지고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 가운데 하나가 자꾸 과거 이야기를 해요. 지금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은 과거에 어떻게 했고 과거에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를 베풀었고 과거에 간증 이야기를 계속하고 과거에 삽니다. 저는 네덜란드에서 4년 생활했고 뉴질랜드에서 지금 14년 이민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한인교회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있을 때도 제가 경험을 했죠. 여기서도 지금 담임을 하고 있으니까 알고 있고요. 한인교회를 구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민자 교회가요. 한국에서 신앙생활할 때, 그분들의 이민 올 때, 그때 마지막 가지고 있었던 예배 방식, 영적 이해를 가지고 계속 신앙생활할 가능성이 참 많더라고요. 성령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데 과거를 고집하는 거예요. 전에 익숙했던 영적 체험, 예배 방식, 지금 성령님께서 새 일을 하고 계시는데 새 물결과는 다른 과거를 지속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께서 주시는 기름 공급이 없는 경우에 그런 사람의 믿음은 자꾸 내가 어떤 설교를 들었고 어떤 찬양을 했고 어떤 은혜를 경험했고 하는 과거에 머무르기 쉽습니다. 그 사람은 다른 방식으로 오늘 이 순간 내 삶 가운데 접근하는 원수의 공격에 무너지기 십상이에요. 다른 방식으로 다른 차원으로 접근하는 그 원수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방패, 옛날 오래된 그 방패, 그래서 조금만 충격을 가해도 부서져 버리는 성령의 기름이 바르지 않는 상태로 위험이 있다는 거죠. 16절 보십시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했는데 모든 것 위에라는 이 말을 다른 장비들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여 이렇게 해석하는 분이 있는데 헬라어 원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글자 그대로 모든 것을 덮어 보호하기 위해 그런 뜻이에요. 이 장비가 가장 중요하다, above 그런 뜻이 아니고 모든 것을 가리는, 위험으로부터 모든 것, 다시 말해서 몸 전체를 덮어 보호하기 위해서 방패를 전면에 위치시키는 그 그림이에요. 위치적으로 믿음이 앞에 전진 배치되는 거죠.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이 가지고라는 동사입니다. 손에 쥐고 들어올림 그런 뜻이에요. Take up 하는 거예요. Take up. 방패가 있는데 이것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 들어올리지 않는 상태에서 이것이 누워져 있다든지 아니면 창고에 방치되어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손에 쥐고 들어올리는 거예요. 이 작업은 누가 하는 것이라고요? 내가. 내 자신이 하는 것입니다. 각 개인이, 각 그리스도인이 하는 거예요. 이 작업을 손에 쥐고 들어올리는 것. 내가 붙들어 올릴 수도 있고 그 작업을 안 하고 놓아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해 놓으셨습니다. 나 자신의 선택이에요. 만약에 놓아버리면, 혹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이 믿음의 방패를 놓아버린 사람이 있다면 다시 쥐면 됩니다. 들어올리면 됩니다. 로마 군사 가운데 방패 없이 전투 현장에 투입되는 사람 없습니다.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도 이것이 필수 장비이기 때문에, 선택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방패를 장착한 가운데 전투에, 생활이라는 전투에 투입되어야 됩니다. 저는 목회를 하다 보면은 저 사람 위태하다 하는 게 보이거든요. 아, 위태하다. 안타깝고 불쌍한 그런 상황이 펼쳐져요. 몇 번 고민하고 위해서 기도해요. 아, 위태하다. 아, 안타깝다. 불쌍하다. 대부분의 경우에 그것이 믿음의 방패 없는 상태로 전진하는 사람들이, 본인은 몰라요. 본인은 믿음의 방패가 없어서 이렇게 뻥뻥 뚫려 있는 거죠. 확확 달아오는 그 화살에 대해서 전혀 무방비 상태인데 화살을 맞고 있으면서도 몰라요. 맞아서 피를 흘리면서도 이것이 믿음의 방패를 내가 쥐어서 방어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이것을 모릅니다. 이것은 영적인 비극이고 이것을 오래 방치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잠시 보겠습니다. 성경에는 중요한 인물의 사람 이름 외에는 극도로 자제하는 편이 있어요. 사람의 이름을 뭐 다윗 그런 이름은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이름이 자주 등장하죠. 사도 바울, 베드로 많이 듣잖아요. 근데 특징하게 안 좋은 예로 이름을 든 경우가 있죠. 아나니아, 삽비라 그렇게 초대교회에요. 자, 그런데 디모데전서 1장 19절을 잠시 가주십시오. 여기 보면 믿음의 파선이라는 우리가 극도로 경계해야 되는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다. 믿음의 방패가 없는 상태에서 그 사람 자체가 완전히 꼬꾸라진 그러한 비극적인 경우예요. 믿음이 파선되는 거예요. 파선이라는 것은 선박의 항해 중에 뭐 폭풍을 만나거나 다른 배에 부딪히거나 섬에 좌초되어서 이렇게 물속으로 가라앉는 거 아닙니까? 파선이요. 그 믿음이 파선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침몰해서 가라앉는 거죠. 믿는 사람이에요. 믿었던 사람이에요. 19절 보겠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에베소 교회에 믿음의 방패로 자신을 보호하는 작업에 실패한 두 사람 실명을 거론합니다. 20절 보십시오.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와 알렉산드가 있으니. 그 뒤에 이어지는 말은 더 심각합니다.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후메네와 알렉산드라는 이 남자 두 사람이 원래는 에베소 교회의 성도로서 예수를 믿었던 신앙인들인데 믿음의 방패로 자신을 보호하지 않는 결과 어떻게 해요? 어둠의 영이 공격하는 화살에 온몸이 완전히 노출되었고 이것이 반복되면서 어떻게 해요? 양심이라는 계기판이 작동하지 않는 지경에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불이 나면은 울리도록 해 있는 실내 화재 경보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고장이 났어요. 연기가 확 차오르고 열기가 올라가는데도 경보기가 울리지 않는 그 그림처럼 양심이라는 경보장치가 심각한 죄를 짓고 지금 지옥으로 가고 있는데도 양심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상태. 지금 누구에게 일어났다고요? 후메네와 알렉산드. 이 사람들은 믿다가 타락한 사람들인데 이제는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 하나님의 뜻과는 위배되는 어떤 해악을 교회에 저지릅니다. 여기 보세요. 사도 바울이 내가 사탄에게 이 사람들을 내어주었다고요. 무슨 뜻일까요? 디모데에게 이 사람들을 이렇게 처리하도록 지시합니다.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을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교회에 해악을 끼치고 있는 그 자들에게 이제 사탄에게 내어준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적입니다. 과거에 에베소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금 밖으로 출교하는 거예요. 이 시대는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다른 교회를 갈 수 있지만 교회가 뭐 수십 개 있으니까요. 그때 당시에 에베소 교회는 한 개의 교회밖에 없었어요. 에베소 교회라는 공동체를 떠나고 나면 여기서 말하는 사탄에게 내어주는 출교당하는 그래서 사탄이 마음껏 고통을 가할 수 있는 사탄에게 내어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 사람이 질병이 걸리기도 하고 자녀가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사고를 갑자기 당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라는 울타리가 제공하는 영적 안전과 보호를 벗어난 무방비 상태로 왜 돌이키라고요?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돌이키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허용합니다. 2년 뒤 이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띌까요? 2년 뒤에 디모데 후서에 나옵니다. 디모데 후서와 디모데 전서는 약 2년간 정도의 인터벌이 있는 서신들이거든요. 디모데후서는 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입니다. 로마 감옥에서 사형당하기 전에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마지막 권면을 해요. 그 중요한 서신에 이 사람들 이름 또 등장해요. 디모데후서 2장 17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우와. 무서운 일입니다. 2년이 지났음에도 회개하여 믿음을 회복하지 못하고 악성 종양같이 교회에 해악을 끼치는 영혼이 되어버린 거예요. 한 번 받은 구원이 영원하다고요? 한 번 받은 구원이 영원하다고요? 알렉산더는 어떻게 됐을까요? 디모데후서 4장 14절 15절 보십시오.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히었으며. 내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 어디 있어요? 로마 감옥에. 수백 킬로 떨어진 에베소 교회에게 서신을 마지막 생명 같은 서신을 쓰면서 이 사람이 떠올랐어요. 얼마나 철저하게 해악을 끼쳤습니까?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구리 세공업자 출신의 이 알렉산더가 교회에 파괴적인 영향을 끼쳤고 특히 사도 바울에게 크게 못된 짓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영적 지도자인 디모데에게 유언처럼 각별히 주의를 시킬 정도죠. 후메네와 알렉산더라는 이 두 사람 왜 이렇게 됐죠? 믿음이 허물어지면서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교회를 파괴하는 도구로 사용됩니다. 저게 화살을 맞았어요. 양심의 기능이 마비가 되고 이제 사도 바울을 대적하고 교회를 파괴하는데도 무감각한 상태가 된 거죠. 왜 이렇게 됐을까? 믿음의 방패 문제입니다. 믿음의 방패가 없는 상태에서 어떤 지도자적인 역할을 만났거나 아니면 영적인 전쟁을 했기 때문에 이내에서 불화살을 맞는데도 문제는 이렇게 방패를 들어서 자기를 방어해야 되는데 보통 불화살을 맞으면 남 탓을 하게 돼 있어요. 희한하게. 자기 자신은 영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회개 대신에 탓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사탄이 속삭이면 그것을 다 수용합니다. 불화살을 연이어 맞고 또 맞는데도 그래서 양심이 마비되고 믿음에서 떠났는데도 이것을 알지 못해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전락하는 도구로 믿음의 파손을 하죠. 믿음의 방패는 이처럼 중요합니다. 특히 마지막 때에요.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장비입니다. 이제 믿음의 방패가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한다고 했는데 악한 자는 누구죠? 여기 있어요. 마귀예요. 그 당시에 세 종류의 화살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신약성경 New Testament 당시에 세 종류의 화살이 있었는데 첫 번째 화살은 지금 사용하는 것과 같은 비슷한 화살이에요. 그냥 일반적으로 사국에서 보는 것. 일반 화살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화살을 타르에 담갔다가 타르에 담궈진 맨 앞쪽에 불을 점화시켜서 쏘는 거죠. 여러분 브레이브하트 같은 전쟁 영화에 보면은 불이 이렇게 나르듯이 하는 세 번째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6절에서 나오는 불화살인데 판타타 벨렛 두 바네루두 여기서 나오는 이 헬라어는요 벨렛 다벨렛라고 하는 벨로스는요 세 번째 나오는 이 종류의 화살이에요. 어떤 건가 하면은 화살촉 부분에 가연성 물질 그러니까 불이 붙을 수 있는 액체를 함유한 화살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물론 휘발유 이런 게 없었겠죠. 그러나 분명하게 불을 붙일 수 있는 그 위스키 같은 게 또 뭐 40, 50도 되면은 불이 확 붙거든요. 어쨌든 가연성 물질 액체를 함유한 화살이에요. 불이 날아가는 건 아닌데 이것이 날아가서 충격 맞으면서 하면서 불이 나는 거예요. 그게 여기 나와 있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래서 보통 과거의 문헌에 보면은 불을 나르는 막대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6장 16절에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겉으로는 다른 화살촉과 그리 모습이 다르지 않지만 그 안에는 가연성 액체 물질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파괴력이 아주 강합니다. 마귀의 불화살은 외부에서 유입된 불이 담긴 화살을 우리 감정에 확 다가와서 폭발을 일으킵니다. 이것을 맞으면 희한하게 격렬한 감정 반응을 일으켜요. 감정에 충격을 가해서 걷잡을 수 없이 가끔 분노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도로 운전할 때 그 로드 레이지 같은 걸 조심해야 돼요. 운전하면서 분노하는 그것들 그냥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장로님 간증해 드릴게요. 어떤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이야기하면 아시는 분이에요. 이 장로님 친구분이 사업을 하다가 망했어요. 그 친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것을 딱하게 본 이 장로님이 다른 친구들에게도 이야기해서 사업 자금을 모아가지고 아주 그금을 모아서 사업하도록 도와줍니다. 그 친구가 여기에 도움을 받아서 잃었습니다. 그 사업을 다시 재개하게 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도움을 받은 그 친구가 장로님을 비방하고 정죄하는 말을 하면서 돌아다닌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장로님은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헛소문이겠지 하면서 무시합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어디 가서도 조금 들리고 어디 가서도 조금 들리고 이렇게 해서 불편하게 여기고 있던 중에 하루는 아주 가까이 지내던 사람이 자기 집을 방문하고 갑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 사람이 당신 이렇게 저렇게 비방하고 다니는데 하고 자세히 그 내용을 자초지종 말합니다. 그 친구가 가고 난 다음에 걷잡을 수 없는 분노에 휩싸입니다. 그리고 집에 있는 야구 방망이를 꺼내들고 비가 오는데 차를 몰아서 그 친구 집에 찾아갑니다. 그 뒤가 궁금하죠.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해피엔딩으로 끝나는데 성령님께서 간섭해서 차가 그 집에 군에 소재한 그런 집 같아요. 집까지 액세스할 수 있는데 그게 한 3, 40m 이렇게 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비가 내리는데 차에서 내려가지고 야구 방망이를 들고 걸어가고 있는데 한 10m 정도 갔을 때 발이 안 움직인 거예요. 아무래도 발이 안 움직인 비를 맞고 분도 가운데 계속 서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성령님께서 지금 자기를 막으셨다는 것을 압니다. 아무래도 앞으로 전진하잖아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자라고 했을 때 그 발이 움직이더래요. 나중에 자기 자신을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 큰 감사를 합니다. 이분은 간증도 많이 하셨던 그런 장로님이거든요. 걷잡을 수 없는 분노는 마귀가 날린 불화살입니다. 저는 100% 확신합니다. 걷잡을 수 없는 분노는 마귀가 날린 화살입니다. 그 장로님의 영혼에 절제할 수 없는 분노 형태로 폭발시킨 것은 마귀의 불화살입니다. 이 불화살은 때로는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신과 의심의 형태로 예수를 그렇게 잘 믿어 오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 없으면 어떻게 하지? 그런 적이 있나요? 때로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정당한 근거가 아닌 불안과 걱정과 두려움의 형태로 이 불화살이 확 영혼에 쏟아져 들어오기도 합니다. 특히 여러분이 경계해야 되는 것은 미움과 분노의 형태입니다. 아까 장로님 간증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절제할 수 없는 탐닉과 중독의 형태로도 화살을 맞는 경우도 많습니다. 희한하게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탐닉과 중독이 촉발되는 어떤 계기가 마련되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으로 흠뻑 적셔진 가운데 성령의 충만으로 기름이 입혀질 때까지 이 믿음의 방패가 준비되지 않는 관계로 스스로 이런 불화살을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정적인 어떤 롤러코스터를 타죠. 오늘 좋았다가 나빴다가 좋았다가 나빴다가 하는 것을 계속 감정적인 기복을 겪습니다. 왜 그리스도인이 습관적인 집착과 정신장애에 시달리는가? 저는 지금 그리스도인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육체와 정신이 믿음의 방패로 보호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느 일정 기간 동안 잘못된 감정 폭발을 일으키도록 허용한 거죠. 다른 말로 하면은 믿음의 방패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팽개쳐 두고 악한 자의 불화살이 날아들 수 있도록 허용한 거죠. 두 성경 말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두 구절은 영원한 비전교회 성도들은 아주 필수 구절로 생각하고 마음에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악한 자, 아까 에베소서 6장 16절에 사용했던 그 표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그렇죠.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세상에 사는 우리가 문제가 없다는 것이 이상해요. 반드시 문제 생깁니다. 반드시 공격이 있고, 왜요?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이 완전히 보호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주님께서 주신 방편과 주님께서 주신 수단과 주님께서 주신 지혜와 인도와 간섭으로 말미암아서 스스로 이길 수 있도록 섭리해 놓으셨어요. 5장 4절 볼까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남받아 세상을 이기느니라. 끝인가요? 자동적으로? 근데 왜 그리 수많은 패배가 있냐고요? 믿음이 없었어. 믿음을 제대로 준비된 가운데 없는 상태로, 본인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열매가 말을 해주죠. 세상을 이기는 성례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 환경을 이기는 유일한 비밀이 우리의 믿음인데, 내가 예수 믿은 그 믿음, 구원받는 그 믿음, 지옥 안 가고 천국 갈 수 있는 그 믿음을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외에는 전부 다 뻥뻥뻥뻥 뚫려 있는데, 전부 다 고스란히 막고 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누가요? 세상을 이기는 성령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 방패가 마련된 사람에게만. 저는 인간 약점에 다섯 가지 영역이, 보통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다섯 가지 영역이 건강 문제, 재정 문제, 그리고 정죄, 또 습관적인 문제, 그리고 죄의 용서 문제. 이 다섯 가지 영역이 불화살 맞을 가능성이 많은 지점이거든요. 취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다섯 가지 어떤 식으로 간단하게 불화살이 날려오는지 말씀드리고, 이런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싸워달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너는 암으로, 당뇨로, 심장병으로, 뇌종양으로 죽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이 말이 평생에 안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취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건강에 대해서 아주 많이 염려하고 이것이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이 음성이 들릴 수가 있습니다. 너는 병력이, 가족 병력이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죽을 거야. 암으로, 당뇨로, 심장병으로, 뇌종양으로 이렇게. 제가 지금 말씀하지 않는, 갑자기 이것이 크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고개를 흔들어서 없애려고 하지 마세요. 그 생각을. 불화살이 날아온 거예요. 그때는 믿음으로 대답해야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시편 118편 17절에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불화살은 믿음의 방패로 확 소멸시키는 거예요. 생각으로 아닙니다. 생각으로 여러분이 논리적으로 아규를 하면은, 논리적인 이성적인 어떤 뭔가 토론을 하면은 100% 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저는 시편 118편 17절을 통해서 한 여인을 살린 적도 있습니다. 자살 충동이 있는. 두 번째, 너는 계속 경제적으로 쪼들리고 고생만 할 것이다. 지금 우리 시대에 은밀한 방식으로 이 음성이 들릴 때가 많을 것입니다. 큰일 났다, 이런 방식. 시편 34편 10절이 답입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세 번째, 이 음성이 들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 실수해요. 잘못하고 허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은 한때 너를 축복했고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였다. 그러나 이제 너에게 관심이 없다. 잘될 때 이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뭔가 실패하고 뭔가 내가 주님 앞에 야단 들을 만한 근거가 있을 때 이 음성이 들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너에게 관심이 없다. 로마서 8장 34절이 이러한 정죄의 말을 소멸시키는 믿음의 답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여기에 자기 이름을 넣으십시오. 우리라고 되어 있는데 누구누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이시다. 나는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 네 번째, 습관적인 죄는 정말 끈질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데스티니를 살지 못하도록 유혹합니다. 너는 이 습관적인 죄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하고 끝내는 패배할 거야 라고 하는 그 불화살이 확 박히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3절 가운데 한 부분,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데다. 주님의 실력을, 주님의 명성을, 그 reputation 자체를 중시하시는 주님을, 목자 되신 그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습관적인 죄, 미안하죠. 참 체면이 안 서죠. 왜? 자주 내가 실패했으니까. 그래서 결코 너는 이 습관적인 패배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야 라고 하는 불화살이 던져진단 말이에요. 그때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 실력이 아니라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예수님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내가 그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주장하고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반박하는 형식으로 고백하고 고백할 때 이 소리는, 이 불은 소멸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죄는 이게 용서가 안 되겠지라고 하는, 이 죄는 용서가 안 될 거야 아마. 나만 아는 이 죄는 용서가 안 될 거야. 다른 이러이러한 사람들 죄 용서 다 해도 이거는 안 될 거야. 많은 경우에 지금 우리 세대가 음란함이라는 그 죄가 크게 역사를 해요. 엄밀하게. 지금 형제들 가운데도 이 음란함이라는 그 죄 자체는 엄청나게 무섭게, 그런데 각 개인 각계 전투로 그에게 다가가서 너 지금 큰일 났다. 네가 한 행위들 전부 다 모아봐. 네가 그리스도인이냐. 절대로 이 죄는 처리되지 못한다. 그 사람의 불의심, 그 사람의 은사 모든 것을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이 목소리가.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요. 불화살처럼 쿵 하고 자리 잡을 때가 있어요. 영적 전쟁은 진리 전쟁입니다. 시편 86편 시편 86편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심이 후하심이로다.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이것을 크게 외치는 거예요. 크게 고백하는 거예요. 절망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 스케줄에서 주의 말씀과 성령의 기름 부음, 듬뿍 잠겨있는 상태를 추구하십시오. 첫 번째는 로마 군인이 매일 아침 방패를 최상의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방패에 기름을 바르는 작업을 하듯이 매일 아침 기도 시간 확보해 주십시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세요. 기도하지 않고 시작한 하루 살아가요. 문제는 인간이 자기 자신의 육적인 모습이 너무 활동적이라는 거예요. 충분히 아침 시간을 주 성령님께서 기도 가운데 기름을 바른 상태로 시작하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가 있지만 일을 할 수가 있지만 육적인 형태로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사울 왕을 향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사울 왕은 끝이 났습니다. 기름 부음이 그에게 소멸되었습니다.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게 사무엘상 15장 23절의 선언이고요. 그때로부터 두 장 뒤인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울 왕의 처방은 자기가 입고 있던 갑옷, 노트구, 칼로 무장해서 싸우게 합니다. 기름 부음이 소멸된 그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비를 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골리앗을 뜨는 무기는 사울 왕에게 나오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매끄러운 돌 다섯 개 손에 막대기로 쓰러뜨게 하는데 이 젊은 청년에게 주님께서 새로운 어노인팅, 기름 부음이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차원의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왕의 포지션은 아니지만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대한 존재를 쓰러뜨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매일 오늘 발라야 되는 믿음의 방패에 발라야 되는 일정 분량의 성령의 기름이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나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이것을 반드시 확보해 주십시오. 어떤 때는 좀 더 필요하면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때로는요 약속을 취소하고서 주님 앞에 주님 내가 더 많은 시간 확보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할 필요를 느낍니다. 제가 이 중요한 일정들 캔슬하겠습니다. 이 시간들을 기억해 주시겠습니까? 나를 존중하는 자를 존중하게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진리의 말씀입니다.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은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거기에 믿음이 없습니다. 기억할 것은 로마 군사의 방패가 사용되지 않는 상태에 어디에 위치할까요? 허리춤에 있는, 허리벨트에 있는 금속 고리에 걸어서 대기 상태로 둡니다. 진리의 말씀. 믿음의 방패는 진리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직결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보십시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했을까요? 읽음으로가 아니라. 답 아는 분 있을까요? 소리 내서 읽는 것. 예, 그것도 중요하지만 당시에는 자기 소유의 성경이 없었어요. 그래서 회중 가운데 한 사람의 성경을 읽을 때 그것을 듣는 것에 의존해서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성경 하나를 그때 당시에 소유하는 것은 집 한 채 값이었어요. 필사를 했기 때문에 가죽 양피지. 그것도 물론 구약 성경이에요. 그래서 회중 가운데 개인이 가지고 소장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요. 교회가 소장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근데 저와 여러분의 세대는 성경을 몇 권씩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웹으로도 얼마든지 접근 가능하고 놀라운 풍요의 세대에 살고 있지만 이렇게 말씀을 접할 수가 있지만 성경을 가장 가까이 하지 않는 세대가 우리 세대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차지하는 비중이 허약하기 때문에 믿음이 허약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성경 말씀 정말 많이 읽고 정말 많이 묵상하고 많은 암송 구절을 확보하도록 하십시오. 저는 영원한 비전교회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200구절 이상은 다 보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좀 더 이 작업을 심각하게 대해 주십시오. 2024년까지 내가 200구절 무엇으로 채우지? 심각하게, 정말 심각하게. 물론 부르심에 따라서 다 다르겠습니다만 209절을 미니멈으로 정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믿음의 방패와 관련된 진리를 전했습니다. 주의 백성들에게 이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에서 만들어진 이 무기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것을 관리하는데 최상의 상태로 관리해 두도록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적재적소에서 그 기능을 발휘하여 내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